AWCA와 행복 찾기. 안녕하세요. 행복 찾기 진행을 맡은 AWCA 사무총장 진미경입니다.
일주일 내내 빗속에 있다가 오늘에야 맑은 하늘을 봅니다. 너무 더워서 비 좀 왔으면 했는데요. 비가 또 너무 많이 오니까 집안도 그렇고 온 세상이 꿉꿉합니다. 오늘은 찬란한 햇빛과 함께 몸도 마음도 평상의 행복감을 되찾기 바랍니다. 행복찾기 시작합니다.
더블리세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S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이것저것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편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70대 초반의 뉴저지 시민권자이고 시가 70만 불 정도의 자택에 살고 있습니다. 몰개지는 없지만 부동산세를 13,000불을 내고 있고 수입으로는 소셜 세큐리티가 월 2,200불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은행 자산도 다 없어져서 생활과 세금 납부에 지장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 예. 이민 초기에 오셨던 분들이요. 이제 나이도 70대, 80대가 되면서 이제 그동안 벌어놓은 가지고 몰개지 없는 집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있는 은행 자산도 다 써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소셜 시큐리티 같은 고정 인컴 위에는 인컴이 없고 집만 가지고 있게 되고 그럼 집을 유지하려면 또 그 프로퍼티 택스 내야 되죠.
그렇죠.
유지가 어려워지죠. 전체적인 생활이 그 어렵고 힘들게 됩니다.
쪼달리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가끔 또 문의가 많이 옵니다. 이분은 지금 소셜 시큐리티만으로
네.
연 13,000불의 그 프로퍼티 택스를 내고 살 형편이 못 됩니다.
그렇겠어요.
유지가 안 되죠.
네.
그리고 또 소셜 시큐리티 2,200불이 혼자 살면서 2,200불이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혜택이나 또는 다른 혜택이 받기가 어렵습니다.
네.
SSI, 부주센터 이런 게 다 힘들 형편이 돼버리죠.
네.
그러니까 어중간한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네.
되게 이제 리타이먼트 플랜을 하셔야 됩니다. 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노후가 이제 어떻게 편안해지느냐 하는 것을 이제 공리를 해야 되는데 방법으로는 이제 그 집을 팔아서 어포더블 하우스나 또는 리타이먼트 하우스나 노인 아파트로 가는 방법도 있고 또 자녀들에게 집을 트러스트로 줘버리고 혜택만 갖고 살면 되는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소셜 시큐리티가 2,200불이 되기 때문에
네.
별로 경제적인 혜택을 받는 상황이 못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쉽게 결정할 문제가 못 됩니다.
네.
또 집을 자녀들에게 줘버린다고 할 경우에 그 집이 자녀들 명의로 된 집에서 이제 부모들이 살게 되면은
네.
그 노후도 불안하고 또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 불편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쉽게 결정을 못합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요.
네.
우선 그 부동산세가 13,000불이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어느 타운에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네.
그 타운에 부동산세가 매년마다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세의 혜택 프로그램 중에 그럼 이제 뉴저지의 경우는
네.
ANCHOR이라고 하는 ANCHOR 부동산 프로그램인데 일정한 인컴의 소유자들이 연세가 70세 이 정도 되면은 1년에 한 1,500불, 네. 1,700불 이렇게 부동산 세를 보조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네, 그거는 스테이트 신청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프로퍼티 텍스 리임버스먼트. 부동산 세가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부분을 반환해주는.
반환해주는.
예, 네. 그런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프로그램만 혜택을 보더라도 상당한 부동산 세 혜택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도 또 집 유지나 또는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편리하지 않을 겁니다.
네.
집이 75만 원짜리가 있으면 그건 내 재산이잖아요. 근데 생활은 70세가 넘은 사람이 혼자 살지만은 곤란한 거라고. 70만 불 되는 자산을 놔두고 곤란하게 살고 고생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죠.
네. 이럴 때 그 집 자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편리하게 살 수 없느냐.
네.
이런 걸 이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쉽게 그 추천할 수 있는 것이 리버스 몰게지입니다.
리버스 몰게지.
네. 네. 리버스 몰게지는 일정한 액수를 그 몰게지로 허용을 받아가지고 그걸 은행에 내 예치금처럼 놔두고 내가 편리한 대로 쓰고 사는 겁니다.
예.
쓰고 살면 사는데 그 일반 몰게지처럼 매달 몰게지를 페이해야 된다는 그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예.
페이 안 해도 되고 쓰는 돈에 이자만 붙여주면 되는데
네.
그 이자도 역시 그 스튜던트 론처럼 국가에서 장려하는 몰개지이기 때문에
네.
이자가 쌉니다.
네.
그러면 이제 카운티에 따라서 대가 이제 그 맥시멈 리버스 몰개지를 받을 수 있는 캡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보긴 카운티면 보긴 카운티에 한 50만 불까지는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70만 불짜리 집을 리버스 몰개지에다가 몰개지를 받으려면은 한 70% 받게 되면은 최소한도 35만 불은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35만 불, 40만 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받아놓으면 그 40만 불을 은행에 캡으로 예치해놓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대로 쓰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만 불 정도를 놓고 매 1년에 뭐 한 2만 불씩 쓴다 그러면 네. 20년을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그 20년을 쓰면은 이분 지금 나이가 70이니까
네.
70세 초반이니까 90살이 훨씬 넘는 연령이 되잖아요. 그럼 자기 연령하고
네.
그 다음에 리버스 몰개지를 얼마만큼 쓸 수 있느냐 하는 건 액수는 본인이 조정하면 되니까
네.
2만 불씩 쓰지 않고 만 원씩 불 쓴다든지 그러면 이제 소셜티켓 인컴하고 그 리버스 몰개지하고를 활용해서
네.
생활을 재밌게 할 수 있죠.
네.
그때 이제 프로퍼티 택스는 리버스 몰게지에서 페이해 줍니다. 물론 내가 이자를 내지만은
네.
내가 페이한 거나 마찬가지로
네.
그렇지만은 크게 부담을 직접적으로 느끼지는 않고 다닐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편안하게
네.
재산의 그 밸류를 가지고 편안하게 노후를 90세가 넘도록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다가 이제 놀이공원을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네.
그 자산의 처리는 그때 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때 문제지만은
네.
일단 리버스 몰게지를 쓰다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리버스 몰게지가 은행을 이제 통해서 그 리버스 몰게지 은행이 리버스 몰게지 쓰는 액수만큼
네.
집 자산에서 회수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얼마 남으면 회수하고 남으면 남은 대로
네.
자손들한테 그 유산을 준다든지
네.
아니면 또 본인이 그 나머지를 가지고 놀이공원 가서 쓴다든지
네.
이렇게 그 노후가 불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요
네.
일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 가능하면 그 재산을 남겨가지고 자손들한테 꼭 주고
네.
얼마 정도 주고 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거를 굳이 내가 어려우면서까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느냐
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문제는 내가 벌어서 만들어 놓은 재산 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네.
쓰도록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쓰고 남는 거는 당연히 자손들이 가져가는 거죠.
네.
예, 이제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리버스 모게일지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집을 맡기고 돈을 빌려서 이제 내가 형편이 될 때까지 그 돈을 잘 해갖고 쓰다가 만약에 돌아가시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질 때까지 그냥 쓰는 거잖아요.
네, 그동안 네. 페이멘트 책임이 없습니다.
네.
페이를 하지 않습니다.
페이도 하지 않고.
예, 네. 이자만 불어나가는 거죠.
네, 예.
이자도 이제 자기가 쓴 액수만큼만
네.
이자가 불어나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자택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리버스 모게지를 할 때는 그 집의 그러니까 가치도 되게 중요하겠어요.
리버스 모게지의 그 법정신 자체가 재산 모아놓고 노인들이 고생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집 관리도 못하지, 페미트도 못하지, 몇백만 불짜리, 몇십만 불짜리 집 재산 넣고 고생들 하고, 이런 사람들이 활용하고 노후를 보내라. 그 정신입니다.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이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의 상황마다 계획을 가지시고 플랜을 잘 하시면 어렵지 않게 또 이렇게 노후 생활을 편안히 할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 들으시면서 아, 나도 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AWSA로 연락 주십시오. 전화 201-862-1665. 먼데이에서 프라이데이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픈합니다. 전화 상담 혹은 대면 상담 직접 해드릴 수 있습니다. AWSA에서는 상담료는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프랭클리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하셔서 예약하시면 전화 혹은 대면 상담 가능합니다. 다음 편지입니다. 저는 시카고에서 거주하는 63세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은 10년째로 얼마 전에 다시 갱신했습니다. 현재 세금 내는 일을 못하고 있고 한국을 왕래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식당 등에서 일을 하다 최근 작은 개인 사업을 하는데 연 5만 불 정도의 수입이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5급 장애인 등록증이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제가 미국에서 장애인 등록을 할수 있을까요? 또 아내는 어느 정도 소셜 시큐리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정부가 주는 어떤 보조금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예. 63세인데 영주권자 신분입니다. 근데 아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게 조금 염려가 됩니다. 영주권은 그럼 10년이 넘었다는 얘기죠?
10년에서 또 10년을 받으셨대요.
오케이. 예, 영주권 갱신이 임시로 2년 내마다 갱신하는 것도 있고 10년마다 갱신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전히 10년을 영주권 가지고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신분상으로는 무슨 문제가 없습니다. 일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랬네요. 그리고 한국의 5급 장애인 등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63세이기 때문에 우선 이분들에게는요, 건강보험 얘기는 안 했는데,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메디케이드 자격이 됩니다. 문제는 부인이 자영업을 시작을 했다고 그랬죠? 그 인컴이 얼마나 지금 보고하고 있는지가 키입니다. 인컴이 많은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페더럴 포버티의 138% 미만이면은 오바마 케어 메디케이드의 자격이 있습니다. 두분다 오바마 케어 메디케이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시카고라고 그랬죠? 오바마 케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거기서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건강 혜택을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장애인 등록이 돼 있는데 어떤 종류의 장애인지 이를 지금 얘기가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장애인에 따라서 미국에서 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한국에 있는 걸 그대로 인정이 되지는 않아요. 그 장애인 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장애인이 되는 그병 내용을 미국에 있는 의사에게다가 다 인풋 시켜가지고 미국에 있는 의사가 그 건강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장애인 신청을 하려면 담당 의사가 전부 메디컬 어세스먼트를 해서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의사들이 대부분 필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의사가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에 있는 메디컬 레코드를 전부 가져와가지고 미국에 있는 해당 전문의한테 그 입력을 해가지고 그 미국의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왕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장애인 종류나 정도가 어떻게 됐는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미국에 장애인 등록을 하려면은 병 상태에 따라서 또 미국에 있는 의사가 그 치료를 하면서 그리고 장애인 신청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영주권 10년이니까 그거 신청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부인이 1년에 수입을 얼마만씩 금을 만들고 있는지.
한 5만 불 정도라고 해요.
1년에 5만 불 정도라면은,
네.
오바마 케어 메디케이드가 안 됩니다. 페더럴 포버티의 138%니까,
네.
5만 불이면은 좀 오버가 되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부인이 비즈니스의 인컴이 어느 정도 보호하고 있는지가 키입니다.
네.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좀 가지고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본인의 소셜 시큐리티 혜택은 부인이 이제 자기 비즈니스에서 10년 이상 텍스 파일을 하게 되면은 66세가 되면은 부인이 자기 소사주기를 탈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되면 남편은 일을 못해서 자기 소사주기 크레딧이 없더라도 부인의 소사주기 뒤에 5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희망을 가지고,
네.
부인이 열심히 세금 보고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이런 그 좀 자세한 걸 가지고 우리하고 상담을 해줬으면은, 좀 구체적인 가이드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설명드린 것은 원론적인 얘기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자세한 내용은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미국에서 장애인 판정을 받게 된다면 상황이 좀 바뀔 수 있을까요?
네, 바뀌어집니다. 자, 미국에서 장애인 해서 신청을 해서 허가가 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그 소셜 속의 디세빌리티에 자격이 된다 그 말이죠.
네.
그 소사주기 디세빌리티의 허가가 나올 때 어떤 여건에서 받느냐, 본인이 일을 해서 과거에 소사주기 크레딧이 얼마나 있느냐,
예.
또는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혜택이 따로 나옵니다. 전혀 이분처럼 전혀 본인 소사주기 크레딧이 없는 상태에서,
네.
소사주기 디세빌리티 장애인 등록을 허가를 받게 되면 SSI하고 메디케이드가 즉시 나옵니다.
네.
허가됨과 동시에 나오죠.
네.
그럼 상당히 큰 혜택이 되죠.
네.
메디케이드에 의해서 건강 커버가 되고 SSI로서 생활 보조가 되고.
네.
그럼 만약에 본인이 일을 해서 크레딧이 좀 있다, 소사주기 크레딧이 좀 있다.
네.
있다 그러면 몇 살 때까지 얼마만큼의 크레딧이 있느냐에 따라서 SSDI하고 메디케어, 24개월 후에 받는 메디케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을 혜택을 보느냐에 따라서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도 만약에 부인의 인컴이 너무 많게 되면 어려움이 있겠지요.
예.
네.
부인의 인컴이 많게 되면은,
네.
그 남편의 소셜 시큐리티 디세빌리티 허가를 받아서 SSDI를 받는다든지 메디케이를 받는다든지 하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부인의 인컴이 많아가지고 액수가 오버되면은 SSI하고 메디케이를 받는 데는 지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부인이 얼마만큼 지금 돈을 벌고 있느냐는 게 중요하죠.
네, 그렇군요. 자, 시카고에 거주하시는 63세 영주권자가 보내온 편지였는데요. 이분은 좀 더 자세한 거를 알고 싶으시면 저에게 다시 연락을 주셔서 좀 개인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저희하고 상담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잘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WS에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 티넥에 위치하고 있고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픈하고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201-862-1665입니다. 프랭클리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예약하시고 전화 상담 혹은 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더블리세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S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임경아 영양의학학 박사님과 함께하는 AWS의 건강 프로젝트 2024. 자, 저희가 지난주에 시리즈 1을 했었는데죠.
네.
오늘은 어떤 시리즈로 우리 박사님이 말씀해 주실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US 뉴스 그리고 월드 리포트에서 영양사와 의사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최고의 식단을 선정했는데요. 이 중에서 1위로 선정된 식단이 지중해 식단이었고요. 2위로 선정된 식단이 저염식 위주의 대시 식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그 대시 식단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최근에는 외식 비중이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외식 음식에는 상당수 나트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짬뽕, 뭐 마라탕 이런 데는요. 한 그릇에 우리가 보통 2000mg 정도가 하루에 필요한 양이라고 하면은 4000mg.
아.
네. 라면 한 병 치면은 이미 하루치가 다 끝나버리고요.
네.
육개장도 2853, 뭐 심지어 뭐 냉면, 칼국수 이렇게 국물이 섞여 있는 부분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마라탕처럼 이렇게 짜고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 경우에는 위염이라든가 또 역류성 치토염,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소금이 몸에 필요한 만큼만 먹으면 좋은데 저희가 얼마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루에 필요한 양은 우리가 2000mg인데요. 네. 소금으로 환산하는 거랑 나트륨은 좀 다르게 환산될 수가 있습니다. 소금 1g이 나트륨으로 환산하게 되면 400mg입니다.
400.
네, 네. 그래서 나트륨의 WHO 권장 섭취량은 2000mg이고요.
2000.
네. 네. 하루에 5g 정도가 하루 권장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작은 양이에요.
소금 5g이면 진짜 작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소금을 치지 않더라도 사실 이미 가진 채소, 야채,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다 포함되어 있고 음료수라든가 이런 데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뭐 외식을 하고 그랬었을 때는 좀 습관적으로 소금 넣지 말아주세요. 아니면은 뭐 로우솔트를 해주세요. 그거를 습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습관도 참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트륨을 많이 먹게 되면 어떤 질병을 초래하게 되죠?
일단 체내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체내에서 나트륨이 빠져나갈 때 칼슘하고 같이 바인딩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혈압하고는 아주 뗄래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혈중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은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세포에서 수분이 혈관으로 빠져나오게 돼서 혈액량 자체가 증가가 되니까 혈류량이 많아지면서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혈관의 손상이 이렇게 되면서 심장과 뇌의 혈관에 막히거나 터지는 심장병이나 뇌졸중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염분이 위 점막을 이렇게 많이 자극하게 되면요, 위염을 일으키고 또 만성적인 위염이 위암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게 되면은 신장도 망가질 수가 있어요. 만성 심부전으로 이어지면서 신장 기능이 쇠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저염식으로 하는 이 다이어트, 대시 다이어트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이 대시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내가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를 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게 식사 다이어트 구성, 뭐 식단으로 제가 올려드리는 그 부분은 그냥 성인 기준 2000칼로리라고 이렇게 딱 맞춰져 있다라면은 내가 성인보다 조금 더 말랐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량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1800칼로리라든가 아니면 내가 성인이고 남성이고 활동량이 많다 그러면 2400에서 2500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칼로리는 양으로 조절하면 되는 거지만 구성이 너무 다 중요합니다. 이 구성에 대해서 내가 골고루 이렇게 먹고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제가 이 대시 다이어트 식사 구성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곡류 및 제품, 곡류 탄수화물 제품들 있죠. 하루에 6단입니다. 이 6단이라고 한다면 1회 섭취량이 예를 들어서 빵 한쪽입니다.
한쪽?
네, 한쪽입니다. 이게 10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그 밥은 2분의 1 공기가 되고요. 국수도 한 2분의 1 공기가 100칼로리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한 600칼로리 정도까지 그러니까 6회 6번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리고 채소가 4에서 5단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정도 되는 거냐면은 잎채소는 생 것과 익힌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부피가 있기 때문에 익힌 거는 한 반 정도 줄게 되는 거고요. 생으로 된 건 한 컵 정도, 익힌 채소는 반 컵 정도, 요렇게 다섯 번 정도 드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일은요, 역시 이제 4에서 5단위까지, 요게 한 단위가 과일 주스는 2분의 1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과라고 했었을 때는 야구공 크기 과일 한 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서부터 지방 함량이 적은 저지방의 음식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방 우유로 환산했었을 땐 하루에 한 컵. 네. 또는 무가당 요구르트로 한 컵 정도 드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생선은 익힌 고기로 했었을 때 생선 작은 걸로 한 토막, 계란은 한 개에서 두 개 정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견과류입니다. 익힌 콩이라든가 견과류는 한 견과류는 3분의 1컵, 익힌 콩은 2분의 1컵. 그리고 지방과 기름은요, 반드시 이때는 올리브오일을 쓰시거나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쓰실 것을 권장하고요. 당류는 가능하면 이제 줄이는 게 좋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고혈압 관리를 위한 또한 대시 다이어트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식단을 링크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쭉 말씀하셨잖아요. 뭐 이제 곡류, 채소, 과일. 그러면 이거를 몽땅 다 합쳐가지고 하루에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양을?
아, 네. 그러니까는 종류가 곡류가 있나, 단백질이 있나, 채소, 야채는 다 먹나, 요거 골고루 다 들어가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하루에 필요한 양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하루에 내가 예를 들어서 밥과 미역국, 생선 한 토막, 도라지 무침, 쑥갓나물, 배추김치, 요게 아침이라고 한다면은 점심 때도 한 반 공기 정도, 거기에 뭐 순두부찌개, 닭조림, 뭐 시금치나물, 연근조림, 뭐 김치, 거기에다 뭐 저녁도 이렇게 보리밥에 아홉국, 뭐 예를 들어서 생선, 상추, 가지나물, 깍두기, 여기에 간식으로 뭐 우유나 뭐 저지방 우유 아니면 과일, 귤 한 개, 요 정도가 하루 식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이제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몰아서 드시고 뭐
간헐적 단식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비만이시거나 내가 너무 과음을 많이 했다. 내가 요즘 무슨 파티나 이런 문화에서 내 몸을 좀 해독해야 되겠다. 이건 일시적으로 하는 건 괜찮지만 꾸준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시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고혈압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건강하신 분들도 꾸준히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좋은 식단이네요.
좋은 식단입니다.
사실 저희가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사실 골고루 잘 못 먹어요.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거 자꾸 먹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자꾸 빠지긴 하는데요. 근데 또 이게 마트를 많이 가셔야 되겠는데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너무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식단이라는 거는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서서히 습관 하나만 바꾸는 거. 내가 쌀밥 대신에 통밀, 현미, 보리로 바꾸는 거. 우유를 저지방 우유로 바꾸는 거. 생선을 안 먹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올려놓는 거. 단 과일에서 베리류나 토마토로 바꾸는 거. 이 작은 차이에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대쉬 다이어트 저염식 식사 식단입니다. 잘 들으시고 궁금한 거는 또 AWCA로 전화 201-862-1665로 또 문의하시면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